안녕하십니까. 건강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요통, 허리 통증은 아주 흔한 증상입니다. 잠을 불편하게 자고 일어났을 때에도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에도 허리 통증을 느낍니다. 우리 척추가 싫어하는 자세나 습관이 있는 걸까요?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추간판 탈출증은 아닐 텐데요. 그럼 요통이 반복되면 추간판 탈출증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아주 흔한 증상 중 하나인 허리 통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롤라의 날개 잃은 천사로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허리에 생기는 통증이 요통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통증이 아니더라도 요통은 있을 수가 있지요. 허리 아픈 증상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분이 계실까요? 흔한 증상인데 자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경희대 한방병원 침구과 김용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요통으로 얘기되는 허리 통증. 이 자체는 어떤 병이라기보다는 증상으로 봐야 할까요?
요통이라는 건 허리 요자에다가 아플 통자 쓰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는 거고요. 뭐 예. 증상이 될 수도 있고 병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허리 요자는 육달월에 중요하다 할 때 요자를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몸을 굽히거나 젖히는 활동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장시간 앉아있거나 잘못된 자세를 취하게 되면 피로가 계속 쌓이게 되면 통증이나 질환이 발생하기 쉽게 되는 거죠.
네. 이 추간판 탈출증뿐 아니라 허리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위험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요통의 원인은 다양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구분해 보면 척추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라든지 뭐 스트레스성, 심인성이라는 거, 내부 장기 어떤 이상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신경 이렇게 이제 구분하게 되거든요. 이제 척추성이라는 거는 척추나 그 척추의 구조물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통증이 뭐 가장 많이 생기는 요통의 원인이겠죠. 그래서 대개 이런 통증은 활동할 때 심해지고 또 안정을 취하면 조금 줄어드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척추 뼈에서 발생하는 경우하고 또 척추 주변에 있는 뭐 근육이나 이런 부위의 연부 조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척추 뼈에서 생기는 경우는 뭐 염증이 생기거나 또 뭐 종양이 있거나 골절이나 뭐 골다공증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또 연부 조직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디스크라든지 근육이라든지 뭐 인대의 어떤 퇴행성 변화라든지 외상이나 염증. 흔히 이제 디스크라고 하는 추간판 탈출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되죠.
네. 그 요통하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뭐 젊은 사람들도 요통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요통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고요.
예.
뭐 4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물론 한창 일할 나이 뭐 20, 30대나 또 요즘 뭐 중고등학생 10대에도 뭐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 젊은 나이에 통증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대개 이제 외상에 의해서 무리한 운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생길 수도 있겠고요.
네.
또 최근에는 아무래도 청소년기부터 오랜 시간 동안 의자 앉아서 생활하는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앉아 있으면서 또 뭐 또 척추에 많은 하중이 전해지기 때문에 또 앞으로 웅크리거나 허리를 숙이거나 또 다리를 꼬는 이런 잘못된 자세로 척추나 골반이 틀어지면서 척추에 부담이 되니까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겠죠.
네, 그 자세가 주는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면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는 게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 허리 통증이 평상시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뭐 근육이나 인대에 무리가 되면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
또 뭐 근육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근육 옆에 있는 뭐 인대가 그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허리나 뭐 근육이나 인대에 압력이 가해지면 이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허리 디스크로 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 스스로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는 게 좋을 텐데요. 아무튼 자세를 바르게 해주는 게 쉽진 않지만 의식적으로 자꾸 허리를 자세를 편하게 또 올바르게 해주는 게 중요하죠.
예, 무리한 운동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반대로 운동이 부족하면 요통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모든 병이 과하거나 부족하면 다 병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운동량이 늘려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이 반사적으로 근육이 수축되거든요. 그럼 근육이 뭉쳐진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계속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더 경직이 심해져서 이제 심각하게 병이 진행될 수 있고요. 또 잘못된 운동으로 이제 허리에 갑자기 무리가 되면 우리가 허리 삐끗해지는 요추부 염좌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운동 후에 갑자기 허리 통증이 생긴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쉬는 거죠. 운동량을 줄이는 거고 그렇게 앞서 이제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운동 전에 반드시 스트레칭하고 워밍업해서 허리의 유연성과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게 좋고요. 또 운동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운동량이 부족하게 되면 근육의 힘이 점점 빠지고 근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허리 근육이 약하면 근육의 피로가 쉽게 생기고 그러면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특히 오래 앉아있는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 통증이 더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귀지 쪽을 운동을 하게 되면 뭐 요통이 나아질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균형도 좋아져서 허리 통증도 많이 줄어들게 되죠.
네. 그러니까 운동도 적당하게 또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허리 건강도 지킬 수 있겠습니다. 흡연, 담배 피우는 것도 요통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면서요.
담배가 모든 병에 또 안 들어가는 데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 따르면 이제 흡연이 디스크나 관절의 혈액순환을 악화시켜서 요통을 유발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허리 디스크의 영양 공급은 뭐 전적으로 척추뼈를 통과하는 혈액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본의 어떤 대학 연구를 보니까 뭐 하루 한 보루 20개비 정도의 담배 피는 사람과 거의 같은 그 농도의 혈중 농도의 니코틴을 토끼에다가 이렇게 주입을 해보니까 그리고 해보니까 추간편의 변화가 확연히 드러난대요. 그래서 장기간 니코틴에 노출된 토끼일수록 추간판의 탄력이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생겨서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만 힘을 가해도 부러지기 쉬운 이런 형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신경을 자극해서 요통이 된다는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네, 이 허리 통증에 대해서는 표현 방법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뭐 아이고 허리야 하는 경우도 있고 뻐근하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말 많이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표현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 판단 내리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뭐 사투리까지 들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를 경우도 많은데요. 한의학에서는 이제 통증의 부위 또 강도 못지않게 이제 어떻게 아프냐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통증의 양상을 이제 자세히 관찰하게 돼요. 그래서 바람 부는 것처럼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심하면 다리까지 당기는 경우 요거를 이제 바람 들었던 풍요통이라고 하고요. 또 갑자기 뭐 시큰거리면서 아프다 요런 거를 이제 차갑다 해서 이제 한요통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몸이 무겁고 아픈 경우 있거든요. 뭐가 허리에 돌을 매달은 것처럼 아프다 이런 것은 뭐 습요통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화끈거리면서 또 무거운 느낌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정말 악소리 날 정도로 무척 아프고 낮보다는 이제 밤에 더 통증이 심한 경우도 있고요. 또 무거운 물건 들다가 삐끗해서 생기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픈 뭐 이런 담결렸다 하는 현상도 생기고 또 우리가 이제 흔히 원기가 떨어져서 생기는 요통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만성 요통이잖아.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은은하고 뻐근한 우리한 이런 통증들이 나타나고요.
네.
디스크 같은 경우 막 찌릿찌릿한 이런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통증의 양상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런데 표현을 잘 판단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또 치료도 방법도 잡아 나갈 것 같은데요. 추간판 탈출증하고 또 척추관 협착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좀 둘 사이 어떤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예.
네. 이제 허리에 이제 심각한 통증이라든지 신경 압박 증상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대부분 이제 요추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나 뭐 협추관 협착증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
사실 이 두 질환은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러나 이제 두 이 질환이 모두 다 허리가 아프고 또 다리까지 찌릿찌릿한 이런 통증이 나타나는 점에는 동일하지만 발병의 원인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진단도 다르고요.
예.
당연히 그러면 이제 치료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은 대부분 노화가 원인이고요. 그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척추뼈 사이의 관절이나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인데 이 부위가 좁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척추신경을 압박해서 생기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털이 디스크라고 불리는 요추간판 탈출증은 그 척추뼈 사이에 충격을 흡수시켜주는 이 디스크라는 추간판이 손상을 받거나 퇴행성 변화를 인해서 이게 삐져나와갖고 척추신경을 눌러서 통증이 생기는 이런 질환이지요. 그래서
예.
임상적 차이는 대개 이제 앉거나 걸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요. 이제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은 앉을 때 허리 통증이 악화되지만 걸을 때는 조금 완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이 척추관 협착증은 걸을 때 특히 이제 허리 통증이나 이제 다리 쪽이 찌릿찌릿한 이런 증상들이 뚜렷하게 나요.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뒤에 종아리가 터질 듯해가 아파서 오래 걷지 못하시고 그러다 보면 한 50m 걷다가 다리가 종아리가 터질 듯해 아프니까 좀 쉬었다가 그러고 나서 좀 지나면 또 걸으면 또 아프고 이런 현상들이 특징적인 소견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네, 추간판 탈출증 또 척추관 협착증, 허리 통증을 부르는 가장 큰 두 가지 원인인데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원인은 다르지만요. 일반적인 요통 치료는 추간판 탈출증이나 협착증은 뭐 같은 방법으로 비슷하게 진행됩니까? 어떤가요?
뭐 허리 디스크나 추간 협착증 모두 다 이제 허리 통증의 주요 요인이다 보니까 요통의 범주에서 뭐 치료를 하게 되죠.
예.
그러나 이제 질환이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도 있지만 앞에 말씀드렸죠. 원인이라든지 치료 방법에는 차이가 있게 되거든요. 같은 요통, 허리가 아픈 것들을 치료해도 허리 디스크 치료의 주안점은 주로 이제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이 압박된 것들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고요. 또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는 주로 협착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 압박받은 신경의 압박을 조금 더 줄여주는 쪽에 그 목표를 두고 치료하기 때문에 좀 접근 방법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차이가 있는 거고요. 예. 자, 허리가 아프면 많은 분들은 침을 맞아야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침 치료가 주는 효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증상을 완화시키는 게 주 목적인가요?
아무래도 통증이 있게 되면 침 치료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침 치료는 뭐 한의학적으로 보면 기혈의 순환을 촉진시켜서 통증이 생긴 부분들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또 근육 같은 경우는 뭉쳐진 근육들을 침을 찔러서 그 뭉친 것들을 좀 풀어주고 근육이 불균형 생긴 것들을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통증을 완화시켜준다 이렇게 한의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 서양의학적이나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신경생리학적으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내인성 압형약 물질인 이제 엔돌핀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침출을 통해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근만성 통증에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해줬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2020년부터 국가건강보험인 메디케어에서 만성통증에 침치료를 보험 적용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침치료는 그만큼 임상적으로도 근거 있게 작용되고 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 이제 한방뿐만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이게 보험이 가능하군요.
네.
예, 그런 변화가 생긴 거고요. 뭐 요통에 대한 침치료 뭐 당연히 허리에 맞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느 부위를 중심으로 합니까?
아프면 아픈 부위가에다가 침을 찌르는 게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인데 이거는
네.
좀 아시열이라고 얘기하고 압통점이다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픈 부위에다가 1차적으로 침을 찌르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경혈점에 기혈의 순환들이 가장 많이 작동하는 그 부위에다가 침을 놓고요. 그리고 그 부분과 좀 떨어져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 통증이 있는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경락의 기운이 가장 많이 있는 곳에다가 또 손이나 발에 그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데도 손과 발을 침치료하는 이유는 이게 흐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흐름이 좋지 않은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는 부위가 손과 발에 그 기운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또 침을 놓는 거지요.
네. 네. 침의 굵기 길이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이제 굵기나 길이 같은 경우는 내가 어느 부위를 목표로 침을 찌를 것이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네.
뭐 작은 침 가지고 엉덩이 같은 경우에 근육이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근육 자체가 깊은 부위에 있거든요. 이 부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얇은 침 가지고는 이게 자극의 강도가 그만큼 가지가 않겠고 깊이에 다다르지도 않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굵은 침이라든지 조금 긴 침을 활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침의 길이나 굵기 같은 경우는 내가 어느 부위에 문제가 생겨서 그 부위를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죠.
네. 침을 여러 개 놓기도 하고 또 장침을 하나만 쓰기도 네, 하더라고요.
네, 네.
예, 그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은 장침을 한 대에 놓는 것은 장침을 여러 개 놓으면 너무 아파갖고요. 더 견딜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근육이 뭉쳐있는 부위에다가 그 부위를 조금 더 깊숙한 부위에 문제가 있는 거. 예를 들면 이제 환도라고 하는 혈이 있는데 엉덩이에 있는 거거든요. 자골신경통처럼 생기는 같은 경우에 그 부위에 근육이 뭉쳐갖고 신경을 압박해서 생기는 이런 통증 같은 경우는 장침을 통해서 근육을 뭉쳐있는 부위를 조금 자극을 해서 근육이 뭉친 거를 풀어주게 되면 이런 증상들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장침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두 개 정도 압통점을 찾아서 그 깊숙한 부위에 있는 근육을 치료하게 되지요.
네. 그럼 요통으로 인한 침 치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주기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맞는 게 좋은 건지 뭐
네.
2, 3일에 한 번 맞아야 되는 건지요?
침치료는 대부분 뭐 경우에 따라서 급성적인 경우에는 매일같이 치료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틀에 한 번 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거든요.
예.
왜 그렇게 하냐면 침을 찌르면 일단 근육이든 어느 부위든지 찌름을 통해서 조직이 손상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들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자극을 주게 되면 그 자극으로 인해서 또 다른 2차적인 통증이 생겨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한 이틀 정도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틀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권유하게 되죠.
네, 이틀에 한 번 정도. 예. 침 치료 받는 분들이 한 몇 회 정도 침 치료를 받으면 뭐 효과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나요?
네, 경우에 따라서 증상에 따라서 또 상태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요.
그렇겠죠. 예.
아무래도 급성적으로 염좌가 생긴 경우에 삐끗한 경우에는 침을 치료하고 부항을 하고 그러면 허리를 굽히고 들어왔던 환자가 한 번 치료받고도 허리를 펴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예.
빠른 효과를 보일 수도 있지만 신경이 손상돼서 또는 뭐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인 경우는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 장기간 치료를 하게 돼야죠. 그러다 보면 대부분 어느 정도 치료하게 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10회 정도를 하나의 사이클로 봐요.
예.
이틀에 한 번씩 한번 10회 정도면 거의 한 달 정도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보존적인 치료는 한 달 정도 해보고요. 그래서 통증이 경과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계속해서 조금 더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도 변화가 없다 그러면 좀 다른 방법으로 좀 관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대부분의 치료는 뭐 세, 네 번 치료하게 되면 증상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그렇군요. 침 치료하면서 열 치료도 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어떤 효과를 줄까요?
우리가 침 치료하게 되면 침만 놓는 게 아니라 이제 적외선 등 같은 거 열 자극 주기 위해서 같이 놓게 되죠.
예.
그러면 근육이 통증이 생기거나 어떤 부위의 통증은 흐름이 좋지 않아서 어디가 막혀서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흐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는 따뜻한 온열 자극을 주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침 치료를 통해서 순환을 더 촉진시켜 주기 위해서는 열 치료를 같이 병행하게 되지요.
예. 복대는 어떻습니까? 혈액을 받쳐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복대라는 건 일종의 허리 보호대거든요.
예.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인지 급성적으로 허리에 통증이 생기게 되면 움직이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대가 허리 뒤를 받치는 어떤 지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허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복대를 하시는 것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대를 오랜 시간 착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허리 근육을 잘 쓰진 않잖아요. 그러면 네. 허리 근육이 약해져서 오히려 또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대는 일시적으로 급성적인 상황에 착용하는 게 좋지만 너무 장시간 지속적으로 착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너무 긴 시간 착용하는 건 좋지 않고요. 하루 종일 차는 경우도 있는데 뭐 필요하지 않다면 중간에 좀 풀어놓고 지내고 또 필요할 때 차고 이런 것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이제 작업하시거나 이럴 때 허리를 많이 쓸 경우에는 좀 보호될 차원에서 허리를 복대를 하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더 풀어놓으셔서 혈액순환도 좋게 해주고 그럴 때 뭐 스트레칭도 좀 가볍게 해주면서 근육이 좀 더 약해지지 않게 해줄 필요는 있는 거죠.
예. 자, 허리 아플 때 운동 어떻게 해야 할지 뭐 앞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운동 어떻습니까? 일단 삼가는 게 좋을까요?
그 운동은 사실은 이 허리의 통증을 예방하고 허리 통증을 개선시켜주는 데 아주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요통의 치료의 시작은 운동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예, 운동을 하게 되면 통증도 줄여주고 또 약화된 근육의 근력도 회복시켜주고 그러면 신체 운동성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척추에 어떤 미치는 스트레스도 좀 줄여주게 되거든요. 또 근육이나 인대나 뼈를 강화시키고 또 척추 디스크를 포함한 주변에 있는 뭐 관절이나 연골에 충분한 영양도 공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정신적인 건강에도 운동을 하게 되면 좋잖아요. 그리고 손상적인 어떤 조직에 새로운 혈액을 공급하면서 염증도 완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운동 범위를 향상시켜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운동은 상당히 좋은 건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운동은 반드시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네.
자신의 상황이라든지 어떤 체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해야지 의욕이 앞서서 자신에게 맞지도 않는 과도한 운동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번에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또 허리가 통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운동량을 늘려가는 것이 올바른 운동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 허리가 심하게 아픈데 그럴 때는 운동을 무리해서 할 건 아니지요?
그렇죠. 예. 뭐 급성적으로 생긴 요통에는 가장 좋은 것이 쉬는 겁니다.
네. 네, 쉬었다가 조금씩 괜찮아지면 운동량을 약간씩 늘려가는 게 좋겠네요. 예. 도움이 되는 동작들 또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허리를 튼튼하게 위해서는 이제 허리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하게 해주는 운동을 해주는 게 좋고요. 뭐 하루에 10분 정도 허리 운동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 뭐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예.
먼저 이제 누운 상태에서요. 무릎을 세운 다음에 어깨 간격으로 다리를 벌리고 그리고 골반을 뒤로 굴리면서 허리 밑에 달걀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와 가슴을 함께 들어 올리는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허리를 강화시켜주고 근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요. 또 허리 운동을 위해서는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제끼거나 좌우로 트는 이런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종의 요가 동작과도 비슷한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정확한 방법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방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체중 관리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우리 몸의 척추가 체중의 한 60%를 지탱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좀 비만할수록 척추가 감당하는 부담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만 상태가 오래 되다 보면 척추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디스크가 점점 이렇게 하중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밀려서 튀어나오는 이게 디스크 현상들이 생기게 되고요. 또 해외 한 연구에 따르면은 비만할수록 허리 디스크와 같은 척추 질환의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 건강을 위해서는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식생활 또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조절하고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네, 저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앉아있을 때 또 서 있을 때 어떤 게 좋을까요?
뭐 허리가 아프게 되면 척추하고 몸통 받쳐주는 근육이나 인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더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특히 이제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앉거나 서거나 뭐 물건 들거나 눕거나 할 때 올바른 자세를 취해야만 허리에 부담이 생기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데 네. 같은 자세로 오래 있게 되면 아무래도 근육이 굳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자꾸 삐끗하고 뭉쳐지고 그러면 근육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앉아있을 때는 허리를 펴고 다리를 서로 걸치고 또 목을 바로 세우는 이런 자세가 좋거든요.
예.
이런 자세가 언뜻 보면 뭐 당당하고 뭐 건방지게 보일 수도 있지만 허리에는 좋은 자세예요. 반면에 이제 겸손한다 치고 머리를 숙이고 웅크리고 등을 구부정한 자세, 요거는 허리에 좋은 자세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차를 타거나 운전하실 때는 좌석을 앞으로 당겨서 무릎이 엉덩이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하는 게 좋고요. 의자나 등받이는 딱딱하고 또 회전 의자나 바퀴 달린 의자는 피하는 게 좋고요. 또 서 있을 때는 한쪽 발이 다른 발보다 약간 앞으로 나오게 하면서 무릎을 살짝 굽히는 게 좋고요. 또 불필요하게 오랜 시간 서 있는 것은 허리에 상당히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되고요. 또 물건을 들 때도
네.
허리보다는 다리에 힘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게 좋아서 가급적 물건을 많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무거운 물건 들다가 허리 다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삐끗해서 문제가 그러니까요. 생기는 상당히 많죠.
예. 그런 부분들 일상생활에서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대 한방병원 침구과 김용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페리 코모의 I Believe in Music 들으시고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으로 생각해보는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 오늘도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책의 제목이 고층 입원실의 갱스터 할머니입니다. 예. 제목만 봤을 때 좀 재미있는 내용으로 그렇죠. 읽혀지는데요.
예, 무슨 소설 같은 제목이기도
그러니까요.
한데요.
갱스터시기도 하고 할머니가.
맞습니다. 근데 책을 읽으면 또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예.
요즘 1인 미디어의 대중화로 자신들의 일상을 소재로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 가운데 대중들 앞에서 자신들이 앓고 있는 병을 소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의 진행 경과라든가 치료 과정을 소개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일컬어 소위 우리가 투병 유튜버라고 부르고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은 자신들이 앓고 있는 병의 경과를 상세히 공개하기도 하고 증상을 밝힙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분들 가운데는 뭐 직장암을 앓고 있는 분, 난소암, 육종암, 유방암, 루게릭병, 우울증 정말 다양한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자신들이 담담하게 병마와 싸워가는 과정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러한 과정이 자신에게도 힘이 될 뿐만이 아니고 비슷한 증상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암약 투기라든가 또 가족과 지인에게 암투병 사실을 밝히는 걸 우리가 암밍아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이런 컨텐츠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투병 유튜버로 활동하는 분들 가운데 유독 젊은 분들이 좀 계신데요. 100만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채널 빵 먹다 살찐 떡을 운영하고 있는 양유진 씨.
예.
이분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고층 입원실의 갱스터 할머니의 저자인데요.
예.
그동안의 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연기 활동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통해서 자신이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동안 이 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신의 숨겨왔던 상처와 고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양유진 씨. 이 저자도 암투병 중이라는 거잖아요.
암투병은 아니고요.
예.
또 다른 난치병인 루푸스라는 병,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인데
예.
그 병이 어떻게 발병을 했고 자신이 어떻게 지금 이 병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 예.
사실 그동안 이분의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니 이런 병을 앓고 있었다고? 라고 놀랄 정도로 영상에서는 밝고 쾌활한 모습만 보여줬거든요.
예.
그런데 루푸스라는 병을 앓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빵 먹다 살찐 떡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PC방에서 게임할 때 앞에는 빵 놓고 뒤에는 떡을 놓고 방송을 하다가 그게 별명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빵 먹다 살찐 떡이라는 닉네임이 생겨난 거죠. 양유진 씨의 꿈은 원래 연기였다고 그럽니다. 배우를 꿈꾸던 연기과 학생 시절에 코로나19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연기할 수 있는 무대가 사라져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시작을 한 겁니다. 아, 집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재미있는 영상들을 올리다가 100만 구독자를 위한 방구석 극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프지만 말괄량이 같은 일상을 채널 구독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또 나누고 있는데요. 그동안 빵 먹다 살찐 떡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다가 책을 통해서 처음 양유진이라는 본명으로 활동을 시작을 한 거죠.
예.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난치병을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참에 매일매일이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보자라고 결심했다고 그래요.
예.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이 루푸스라고 하는 병은 위험한 난치병이라고 불리는데 생존율은 90%가 넘지만 이 질환을 앓고 있으면 갑작스럽게 위험한 증상이 발현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완치가 힘들고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다가 황달, 발진 이러한 갑작스러운 증상이 일상을 멈춰 세우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이 동반돼서 가벼운 출혈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빛을 보면 발진이 생기는 광과민성 증후군까지 따라다닌다고 그럽니다.
네. 저희 뭐 건강365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 루푸스병에 대한 정보는 몇 차례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병을 이제 투병 중인 유튜버
그래서
직접 자기의 실명을 걸고 책을 쓰신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저자는 사실 노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책 제목에 고층 기본실에 이제 갱스 할머니를 붙였을까요?
그 사연이
예.
있는데요.
예.
저자가 나름 열심히 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증상이 악화돼서 병원에 입원을 하는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 어느 순간은 정신을 잃어서 눈을 떠보니 자신이 병원에 있는 것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자는 루푸스는 내게 친절한 친구 같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층 입원실의 갱스터 할머니라는 다소 터프한 제목은 사실 자신이 만났던 한 할머니에게서 이러한 발상을 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타인으로부터 배운 씩씩한 삶의 모습이 이 제목 속에 집약이 돼 있는데요.
네.
대학교 1학년 때 갑작스러운 복부 출혈이 있어서 응급수술을 받고 고위험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항암 병동에서 깨어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
거기 할머니가 한 분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 저자는 그 할머니를 바로 갱스터 할머니라고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할머니의 증상이 같이 있었던 환자들 가운데 가장 심각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사람들이 번거로워할까 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거절했고 주변 사람들이 못되게 굴어도 다 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다 품어줬고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묵묵히 견디는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할머니를 보면서 갱스터라고 하는 말은 얼핏 부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뜨거운 의지로 정말 자신의 삶을 아주 쿨하게 버텨내는 자세,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반항하는 자세가 저 할머니한테 있다. 저 할머니는 갱스터다라고 칭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갱스터 할머니를 통해서 그녀와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된 저자는 이제 누구에게도 그동안 함부로 하지 못했던 자신의 속 이야기를, 아픈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 예. 힘들 때 자신에게 삶의 도움을 주고 인생 조언을 주었던 자신과 비슷한 투병 환자들, 이들을 통해서 자신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책은 여러 사람들에게서 배운 삶의 지혜와 용기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병실에 입원해서 만났던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런 씩씩한 모습에 반해서 이제 씩씩한 할머니를 갱스터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 외에 다른 분들을 만나면서 어떤 삶의 용기와 지혜를 많이 얻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플 때 어떤 치유가 필요할 때 약이 우리를 치유해 주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우리를 치유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저자 역시도 한창 즐거워야 했을 이 청소년 시기에 입원실에서 몇 주를 입원하기도 하고 또 이 광과민성 증후군이 있어서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햇볕을 보면 안 되니까. 예. 바깥 생활하기 어려워서 방 안에만 있어야 됐던 날들. 이런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영상에서 볼 수 없었던 투병 이야기들인데요. 그런데 투병 이야기라고 해서 우리가 긴장할 필요가 없는 게 투병 이야기도 재미있게 유쾌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 이 어두운 터널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겨내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병을 겪는 동안 새로 마주했던 사람들의 친절과 배려, 그리고 자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세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태도를 보면서 나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물론 예민했던 사춘기 시절에 부모와 부딪혔던 이야기라든가 그리고 다양한 친구 관계의 이야기들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통해서 힘을 얻었던 이야기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온통 자신에게만 신경이 쏠려 있을 법한 시간이 바로 이 청소년기인데 저자는 타인에게서 삶을 배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신에게 잘 소화시키면서 병을 이겨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원망도 후회도 없이 그냥 자기의 사랑을 나누는 것에 의미를 뒀던 특별히 그 갱스터 할머니와의 만남이 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병원에서 만났던 이 갱스터 할머니가 저자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꿈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죠. 예. 네가 지금 아프지만 너가 하고 싶은 걸 끝까지 한번 해봐 라고 하는 용기를 심어준 겁니다. 저자에게는 배우라는 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동안 청춘 블라썸, 햄버거학과 23학번 이런 웹드라마 출연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 역시도 저자가 겪은 난치병과 무관하지 않다고 그럽니다. 처음에 중학교 때 연극 동아리에서 연기를 너무 잘한다는 칭찬을 받고 배우라는 꿈을 품게 됐는데 룹스라는 병 진단을 받게 되고 꿈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혼자서 병실 침대에 누워서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특히 이런 루프스라든가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되게 많으니까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픔에 대해 선배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레전드 인생 스토리를 들으면서 대인배스러운 병실 어른들의 이야기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녹아들어가 있더라. 내가 이분들에게서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정 연기까지 배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 선배들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나이 또래들 역시 배우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어준 소중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던 중에 같은 또래의 루프스 환우의 지친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 좀 웃음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품고 나서 더욱더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파서 공연 연습을 할 수 없을 때 또 새로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 몸이 떨릴 때 이럴 때는 우연히 만났던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 망친 건 잊어버려. 이 말을 기억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하, 예.
또한 아직까지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마다 A4 용지를 꺼내서 자신의 모든 마음들을 다 그곳에 정리해보기도 하고 여전히 작은 꿈이지만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내가 이걸 품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의지를 글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모여져서 이 책이 탄생한 것이죠.
네. 자, 이 투경이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보면 또 마음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만났던 분들 특히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에게 용기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자기의 꿈을 어떻게 키워가야 할지 그런 많은 지혜를 얻은 것 같습니다. 병실에서 만난 갱스터 할머니 저자에게도 물론 좋은 영향을 줬고요. 이 책을 읽음으로 해서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사실 그동안 투병 유튜버로 활동해 온 분은 아니에요.
예.
영상을 통해서 재미있게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즐거움을 줬던 분입니다. 근데 이런 분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이런 아픔을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 역시 우리가 배울 만한 점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 뭐든지 혼자 하는 걸 즐겨하고 혼자서 있는 시간을 좋아하지만 저자는 자신에게 힘이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할 때 이루어낼 수 있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참 저는 이 양유진 씨가 대단한 게
예.
뭔가를 배우는 걸 멈추지 않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또 미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예, 예.
그동안은 글로 써서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을 하고 뭔가 응어리를 풀어내는 역할들을 글을 통해 했다면
예.
지금은 이제 미술을 통해서 그러한 역할들을 찾아내고 있는데 그림이 마음을 솔직하게 풀어내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흰 캔버스 위에 마치 자신의 마음의 문을 그려넣는 것처럼 뭔가를 그려내고 있는데요.
예.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을 보시면 표지 그림이 다소 좀 조악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의 표지 그림이 바로 양유진 씨가
직접 그리신 거군요.
표지 그림을 그린 겁니다.
예.
터프한 다홍빛 붓터치가 마치 뜨거운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표지를 열면 저자가 그동안 밤을 지새우면서 한 글자씩 진솔하게 적어 내려간 마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네.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유쾌하고 씩씩했던 그 모습 그리고 이번에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아픔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무엇이 자기를 치유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계속해서 이 양유진 씨의 재미있는 영상들을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 저자가 쓴 이 책 표지를 보니까 추상화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연기를 물론 꿈으로 갖고 있고 또 이 그림에 취미를 가지면서 자신의 어떤 좀 아픔을 또 이겨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뭐 그림 굉장히 잘 그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취미 활동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벌써 장기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저자는 책에서 하고 있어요. 내가 아프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해낼 것이다,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정말 이 친구의 용기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신 책 고층 입원실의 갱스터 할머니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신승훈의 I Believe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I believe.